순절 시작 후 3월 경건의 달 이제 두 번째 주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형상 없는 우상을 사랑하는 위엄이라는 제목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을 하는 절기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활절 전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또 절제하고 무엇보다 회개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이 신앙의 영적인 삶을 다시금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감격, 이것이 왜 무뎌져 있는가?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혹은 감동과 은혜가 그렇게 차고 넘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추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사순절에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러느냐 하면요, 우리는 늘 믿음과 신앙이 있다고 해도 우리 의식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주인처럼 그냥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는 내밀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은혜에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형상 없는 우상을 사랑하는 위엄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고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돌을 뭐 깎아서 세우고 나무를 깎아서 세우고 혹은 뭐 또 어떤 형상을 이제 조형물을 숭배하는 것, 이걸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에서도 자칫하면은 이 탐심에 이끌려서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탐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이라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거기에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돈이요, 명예요, 혹은 자녀요, 혹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자아실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탐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내적인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을 내가 만들어서 숭배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단순히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을 넘어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성공, 이것을 먼저 두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두기 때문에 이게 탐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놀랍게도 이런 탐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사무엘상 15장에는 또 하나의 형상이 없는 우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한 것. 여기 오늘 이 개역 개정판에는 완고하다 이렇게 있는데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집이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인데요. 사울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말을 사무엘이 하는가?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은 첫 번째 일대 왕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라고 해서 사무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그런 후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을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되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남녀노소, 어린 아이든지 간에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 이런 말씀을 볼 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진할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해되지 않냐면은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왜라고 자꾸만 질문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고집이에요. 우상이 있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그렇게 했었을 때 사울은 정말 백성들을 소집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각이라고 하는 왕까지 잡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사울은 아주 좋은 양들, 소들, 기름지고 아주 건강한 거 이런 것은 다 살려놨습니다. 하찮은 거 이런 것은 다 찾아서 진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이 그렇게 행한 일들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시공을 초월해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은 바로 그냥 철야기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우면서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가는데 길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방금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니 사울은 정말 공손하게 사무엘을 맞아왔습니다. 사울은 묻기도 전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귀에 양의 소리와 그다음에 이런 건강하게 살려놓은 그런 동물 짐승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모든 양과 소를 다 진멸하였다더니 지금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딱 주목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거기에 줄을 끊든지 딱 우리 마음에 생겨야 합니다. 사울의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내가 지난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왕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왕이 처음에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왕에게 아말렉을 모두 다 쳐서 멸하려고 했는데 어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빼앗고 탈취하기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을 진멸하였고 가장 좋은 것은 남겨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 두 절을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표준 새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사무엘의 말이 좀 심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어차피 제사를 드릴 것인데 좋은 제물을 좀 남겨놨다가 그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말서 사무엘이 말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요.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사사기와 룻기를 제대로 차근차근 둘러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혹시 아실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제일 끝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 구절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 한 구절이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자기 소견대로 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고집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제멋대로 행동한 그런 혼란한 상태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요, 어디에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뒤에가 뭐냐면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그 룻기 보면 제일 첫 번째 1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딱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엘리멜렉입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 약속의 흉년이 들었다고 자기 고집대로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버립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말은 뭘 뜻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나라의 우상 그모스 신에게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모스 신에게 갔으면은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생각대로 행동을 한 그 상태,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기가 딱 지나면은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 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1장에 나오는 것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레위인 엘가의 그 가정에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가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를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나실인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딱 그 한마디 들으시고 그 서원을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이를 줍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자, 여러분. 나실인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바쳐진 사람인데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실인법을 제정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고집대로 하니까 나실인법을 제정하기까지 해서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만이 사무엘 상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사무엘 상은요, 네 사람의 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 그 네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엘리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사무엘.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면요, 사울왕. 네 번째는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은 서유치, 전환이 되는 책이에요. 사무엘 상은 전환이 되는 책이에요. 제사장 엘리에게서 성령이 누구에게로 가게 되느냐면 사무엘에게로 전환이 됩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성령이 전환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전환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전환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불순종을 하니까 제사장직이 어디로요? 순종하는 사무엘에게로 전환이 됩니다.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순종하는 다윗에게로 그 왕위가 어떻게 해요?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방금 이 말씀은요,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짐승을 남겼다고 했는데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하지, 왜 제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사가 중요하지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만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우상 숭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그냥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모든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인데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사 나에게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남유다 왕이 누구냐면 우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우시아는요 16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52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강했습니다. 국방이 아주 튼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시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왜 제사 드리지 말라 했느냐? 순종이 없는 제사 그거 드려봐야 헛된 일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부유했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려봤자 내가 안 받을 것이니까 먼저 너희는 순종부터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악을 버리고 순종을 원하셨는데 참 그야말로 껍데기뿐인 종교의식과 가시적인 제사 행위만 계속 반복하니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니까 하나님이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하라 해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문제가 터집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요. 이 참 고집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이 바로 입증이 되는데요. 우시야 왕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서 제사장 직무인 그 분향을 자기가 직접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8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그 앞을 딱 막았습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우시야가 끝내 고집을 부렸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우시야는 나병이 생기게 되고 그는 그 순간부터 평생 별궁에서 격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과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 없이 행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왕위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고집, 그거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울은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고집은 우상숭배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뭘까요? 고집이. 고집은요,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고집인 것이죠. 그래서 저명한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오직 나의 관심사를 위해 일하도록 요구하며 하나님을 제한하고 축소시키고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다, 하나님을 오직 나의 관심사를 위해 일하도록 요구한다, 이 말.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입만 열면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신념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릅니다. 신념 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 이건 결국은 우상숭배로 갑니다. 신앙 생활은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념 생활을 신앙 생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석환 장신대 교수가 지금 한국의 기독교를 신념 집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일해 줄 것을 요구하는 윤리성이 추락된 상태, 이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바로 사무엘이 오늘 말한 뭐죠? 그게요? 고집이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탁월한 계획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트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저서에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개인적 성공을 위한 자원 정도로 활용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미 이루신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위한 좋은 작전을 세워주는 코치에 불과하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접속해 얻어가는 전기 콘센트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교수로 지내신 이 바로 마이클 호든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탐심과 고집 이 두 가지를 형상 없는 우상숭배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유기시키겠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갈 말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 영혼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집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귀가 그 영을 딱 붙잡아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올라야도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과 고집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절망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절망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게 착한 일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완고하지 않다고요? 완고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목이 곱고 딱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내 욕망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꺼이 나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신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탄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실상이 정말 여기에 그대로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절대 절망에 빠지면서 탄식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존재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만이 놀라운 사실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기쁨과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탐심의 죄, 고집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과 고집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 제대로 말씀하십시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탐심과 고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탐심과 고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말씀인데요.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난 죽은 거예요.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나의 탐심이나 고집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어. 아니, 그런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 여전히 고집이 있고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절망에 빠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선포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바로 마귀의 역사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탐심이 있고 고집이 생길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탐심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항상 내 입에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뭐 장로는 안수 집사는 이래야 된다, 자꾸만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이래야 된다 소리 하나도 안 해.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되어도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 사순절이 되어도 기도와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다. 틀림없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왜? 영적인 성찰이 없고 각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이미 식어버렸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정말 돌이켜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에 앉았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 여러분 언제 그걸 경험했습니까? 만일에 지금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도 나에게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가슴은 냉랭하다,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사울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는 고집에 사로잡히는 거. 고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고집,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탄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쳐서 정말 잃어버렸던 그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 쏟아지면서 그 십자가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려고 해요. 예, 내가 십자가로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참 우상, 형상 없는 우상을 사랑하는 위험에서 벗어나려면요, 골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내 혼자 하나님과 독대해서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달라 소리 제발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는 지혜를 주시고 나를 정확하게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찔림이 없다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면 돼요. 회개는요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회개할 때 영혼이 살아서 물된 동산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신학자 세바스찬 무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 이가 아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때 거기에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현실로 읽어내는 현대신학의 탁월한 어떤 그런 성찰을 한 내용을 기록해놨는데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죄와 욕망으로 인해 죽은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내가 못 박혀 죽었다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는 성령 안에서 겸손해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한 고백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아에 정말 그 완악함이, 탐심이, 고집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절대 진리와 규범을 거부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이 시대의 현상이 뭐냐면 혼합주의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주장 없는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많은 사람을 저 사람 개성 있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부추기 세웁니다. 자기 모순의 거짓말로 양심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어느 기자가 미국의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원이라고 하는 맥신 워스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은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에 참여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신 워스트가 가만히 있으면서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낙태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낙태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 시위를 내가 하는데 동참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가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자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이거 누가 했느냐면 찰스 콜슨이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엄마가 낙태권을 가지지 못해서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낙태 찬성하는데 그에 동참한다고 시위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미국의 하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걸 말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30년 이상을 하원 의원에 재임하고 있는 그야말로 베테랑 정치인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상숭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사회는요, 성찰 없는 자기 합리화로 고집을 아주 우아하게 정말 포장해서요, 특별한 지성과 개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요즘 전 세계는요, 한국판 이단 때문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선교로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오지 말라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왜 오지 말라고 합니까? 하니까 지금 여기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동안 세워놨던 교회들을 다 접수해버렸습니다. 신천지와 구원파가 그냥 접수해버리기 때문에 와서 지금 뭐 할 게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다음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구원파는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어떤 종교단체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 비슷합니다. 신천지는요, 성경을 영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다. 잘못해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전도를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게 신천지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다. 깨달았으니 거짓말 해도 상관없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도 지금 이런 구원파 신천지가 있잖아요, 지금요. 기독교는 깨닫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가 깨닫기 위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못 박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회개하면서 나의 이 마음의 이 신앙에 참 매너리즘이 있는 이런 상태를 다시 극복하는 그런 경건의 시기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야 합니다. 죄사함의 감격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그래서 주인 노릇하는 이 죄, 고집, 탐심, 이것이 뭐라고요? 형상 없는 우상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거부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과 탐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 이건 가장 위험한 내면의 우상 숭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형상 없는 이 우상, 탐심, 이 고집을 깨트려버리고 딱딱한 마음을 완전히 정말 기경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정말 간절하면서 그 은혜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개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